오늘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일터에서 또 일하시고 또 피곤한 몸을 끌고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우재하고 계신 분들 보고요.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차들이 빠른 속력으로 달리는 고속도로가 물론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사고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집 근처에 익숙한 길에서 경계심을 풀고 있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너무나도 익숙한 곳에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상황에서 아무 긴장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위험과 위기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는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들이 지금 최소 4명이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고 계시죠.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을 무렵,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찾아오고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비바람을 가리켜서 광풍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이 바람이 격렬하게 아주 사나운 돌풍을 일으키고 엄청난 양의 비를 내리는 그런 광풍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폭포 아래서 지금 물을 맞듯이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뭐 오늘날과 같이 이 조선업이 발달하여서 튼튼한 배를 짓는 이 시대에도요, 이런 거센 파도 앞에서 배가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나무로 지어졌던 이 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 비의 양과 사납게 부는 이 바람 앞에 지금 전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배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고 살아온 어부가 무려 네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도요, 이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자기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는 베테랑 어부들이 봐도 이 폭풍우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살아나갈 확률보다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언제 배가 전복되어서 깊은 바다에 빠질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한순간 이 제자들의 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도대체 이번 전도 여행을 계획한 사람은 누구냐? 배를 타고 건너가자는 거, 이건 누구 아이디어냐? 이렇게 좀 원망하는 좀 생각들이 들지도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 여정을 지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셨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여기 22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어요. 지금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길에 있는 거예요. 여행을 떠난 동기도 좋았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길인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떠난 여정길인데도 뭐 기분 좋은 햇살이나 아니면 참 상쾌한 어떤 순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컴컴하고 어둑한 하늘에 지금 배를 뒤흔들고 있는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폭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도 인생의 폭풍은 여전히 찾아오는 것이죠.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 갈파니에 보이지도 않으세요. 사역으로 지치신 예수님은 이미 배 아래 칸에서 잠을 청하고 계신 것이죠. 광풍이 지금 몰아닥치다 보니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배가 전복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광풍이다 보니 이 어부 출신 제자들도 지금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생활 안에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안전지대라고 부를 만큼 사건과 사고가 없는 곳이 사실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 미국 알래스카주 그 앵커리지의 규모 7.0의 엄청난 지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도심 전체가 막 크게 흔들려서 도로 TV 그 뉴스를 보니까 막 도로가 막 쩍쩍 갈라지고요. 건물 사이사이로 막 균열이 생기고 또 어떤 빌딩들은 그냥 아예 와르르 무너져 내버렸더라고요. 앵커리지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엄청난 재해가 갑자기 그들의 도시에 찾아올 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참 안전지대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폭풍우가 불지 않는 장소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배를 항해하며 맞닥뜨리게 되는 광풍의 종류가 사실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난의 광풍도 찾아오고요. 질병의 광풍도 찾아오고요. 상처의 아픔, 광풍, 또 상실의 광풍, 또 때로는 죽음의 광풍도 찾아오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이끄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광풍의 실체일 것이죠.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가족 중 부모나 형제나 혹은 자녀들이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압박이 찾아오기도 하고도요. 믿었고 정주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들, 또 관계 속에서 온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광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폭풍우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내려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지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도요, 나름대로 갈릴리 바다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나름대로 경험도 풍부하고 배에 어떠한 돛을 달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베테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고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오게 되자 이들은 지금 이 폭풍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 눈앞에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 이제 다 끝이구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저것 다 시도해봐도 해결이 안 되던 참에 제자들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마지막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순간 예수님이야말로 제자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제자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몰아치자 일평생 어부로 살아가던 제자들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기술과 경험과 지혜와 힘 다 내려놓았어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가끔 이렇게 병원 심방을 가보게 되면요. 평상시에 참 이렇게 화가 많고 좀 고집스럽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셨던 분들도요. 죽음의 문턱 앞에 가면 참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아, 평상시 내가 알던 분들이 아닌데 좀 바뀌었구나. 마음이 깨졌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오늘 제자들도요, 자기가 나름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던 것들이 있지만 이 광풍이라는 문제 앞에 죽음의 이 한 걸음 차이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이 무지함을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 한 걸음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합니다. 뭐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웠겠죠. 주님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하고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자, 근데 24절을 한번 오늘 좀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이 뭐 특별해 보일 것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이 해석되고 번역된 책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원어 성경을 보면 본문의 이 리앙스가 해석되면서 이렇게 잘 해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 있는 소설책 중에요, 우리나라는 좀 다양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하나만 갖고도 노랗다, 누렇다, 뭐 누리끼리하다, 이 어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영어로 그냥 바꿔버리면 뭐예요? 그냥 다 옐로우가 돼버리죠.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참 독특한 그 단어의 리앙스들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그냥 다 주여 주여로 번역되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여기서 번역되었던 이 주여라는 말은 단순히 주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에피스타테스라는 아주 독특한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사나운 비바람이 일렁이는 이 풍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주여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master, master 이 차원이 아니라 my savior, my comforter,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을 지금 붙잡고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깨달은 그 진리, 폭풍 가운데 나를 보호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도 폭풍우를 보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가요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 지식과 경험, 야 이렇게 살면 또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축적된 인생의 노하우들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따금씩 우리의 삶의 폭풍우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가끔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초콜릿이나 과자나 사탕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어머님이 맛있게 막 저녁 식사를 막 준비해주고 있는데 밥 먹기 전에 막 단게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엄마 나 사탕 줘, 막 초콜릿 줘. 또 어떤 애들은 막 엄마 몰래 막 숨겨둔 막 그 군것질거리 막 꺼내가지고 밥 먹기 전에 막 그런 거 단 거 먹는 애들이 있어요. 막 탄산음료도 막 좋아해서 먹을 때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밥 먹기 전에 사탕 초콜릿 먹으면 그 식욕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음식이 손에 가지 않는 거죠. 입에 그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막 어떤 애들은 정말 식성이 좋아서 그런 거 먹고도 먹는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달콤한 거 탁 먹고 나면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애들이 식사하기 전에 군것질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밥 먹기 전에는 아이에게 단 거 절대 주지 않아요. 나이가 더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식사 시간 되니까 배고프니까 막 사탕 같은 거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막 칭얼대고 막 엄마한테 가서 막 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안 줘요.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애가 그 영양을 더 섭취하기 때문인 거죠. 사탕과 초콜릿이 아무리 맛있게 느껴져도요, 달콤하게 느껴져도 거기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해줬던 그 밥을 먹어야 그 안에 있는 좋은 영양을 먹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밥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막 은혜를 막 준비해 주셨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거 주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탕 같은 달콤한, 초콜릿 같이 달콤한 거 막 그런 거 먹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이대로 가면 너 영양실조 걸리겠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세상이 펼쳐놓은 그 화려하고 달콤한 그 잔치를 더 즐기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달콤한 군것질을 다 치워서 몰래 숨겨두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실 때가 있으세요. 우리가 사랑하던 것, 우리가 의지하던 것,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고 또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때로는 그것들을 다 걷어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요 스스로 그랬는지도 몰라요. 야, 이 갈릴리 바다 내가 평생 여기서 업으로 산 장소 아닌가, 내가 잔뼈가 얼마나 굵은 사람인데, 내가 딴 건 몰라도 내 베테랑 아닌가, 이거 바다 하나 건너는 것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정말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가장 익숙한 곳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듯이 전혀 예측하지 않은 인생의 장소에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맞는 거죠. 그러자 비로소 자기가 가졌던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에피스타테스, 그 독특한 헬라어, 내 인생의 보호자 되신 주, 내 인생의 보호자 되신 예수여, 주님을 지금 붙잡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이들의 이 놀라운 고백과는 다르게 그들이 지금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자 한번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겠네. 자, 이 고백에 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게 있죠. 앞에서는 에피스타테스,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깨웠어요. 근데 그렇게 깨웠는데 현실에 대한 인지사항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보호자요, 구원자로 인정했다면, 믿었다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주님은 정말 저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주님은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담대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보호자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주께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삶에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지금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요, 이렇게 금요일날 와서 기도할 때는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막 전능하신 하나님, 막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은 위대하게 합니다만 정작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 스스로 짐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에피스타테스, 주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보호자로 고백은 하면서도 삶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생활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은 다 함께 보았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인생의 광풍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디서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 그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이들의 이 불신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문제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탁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째로요,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센 비바람과 엄청난 높이의 이 파도에 속수무책 없이 힘없이 간판 위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대로면 죽을 수밖에 없나? 어떻게 하지? 막 이 속수무책의 이 제자들의 모습들.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정말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혹은 배우자가 응급실 혹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장시간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의 마음이 참 자기의 그 무력함을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저 지금 수술대 위에 있는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 딸을 대신해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그 무력함을 그때 뼈저리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요, 이 폭풍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외로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만 이렇게 아플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우리의 가정에만 이렇게 환란이 거듭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세상은 참 이렇게 외로운 공간인가?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가? 그런 마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폭풍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복음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요,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폭풍 가운데 우리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둘째는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왔어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금요 찬양 예배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에게 여전히 멀리 가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어떤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멀어진 그런 마음이 멀어진 상태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오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편 73편에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는 것, 긴박한 순간에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붙잡고 주여 주여 했던 것, 나의 유일한 보호자여,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깨워야 해요. 이 말이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2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후 그분을 깨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막 깨웠겠어요? 그냥 어깨를 툭 치면서 주님 이제 일어나셔야죠. 지금 저렇게 가판위에 물이 들어오는데 주님 이렇게 태평성대하게 주무세요? 뭐 그렇게 안 깨웠겠죠. 막 정말 막 목숨이 달려 있는 것처럼 막 예수님, 막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급하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한 대화의 내용들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깨웠을지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 어쩌면 예수님의 막 두 어깨를 붙잡고요, 막 흔들면서 막 깨웠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고 지금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행위로 주님을 자신의 삶의 문제 안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요,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이 어딘가 앉아서 쉬고 계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일어나 적들과 싸우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깨우는 행위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 뭔가 막 형식을 꼭 갖추어서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모든 대화가 다 기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들은 다급한 나머지 주님을 두 번이나 불렀어요. 주여, 주여. 너무 간절하니까 지금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도 주님을 찾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을 진솔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정말 꾸밈없이 우리의 상황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사실 살만합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어부인데 어떻게든 되겠죠. 물에 빠지면 내가 수영이라도 하겠죠. 이렇게 자존심 세우는 게 주님 앞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기적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난다라는 동일한 규칙이 성경 가운데서 계속 발견되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일어났어요. 저 예루살렘을 둘러싼 저 18만 대군의 아수르 대군을 물리칠 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아가서 그 적 장수가 자기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간밤에 아수르 대군이 다 물리쳐지죠. 여리고 성은 누가 기도했을 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묘책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거나 또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요, 주님을 깨우기 전에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주무시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와서 깨울 거. 그 예수님 왜 다 알고도 주무셨을까요? 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달려와서 깨우는 그 기억을 주시기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 계속해서 잠자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예수님은 정말 한 번에 일을 끝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폭풍우 치는 바다를 찬잔하게 만드는 기적은 다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들어 흔들며 깨우며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라도 바다에 폭풍우는 어찌할 수 없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자, 25절 한번 더 주목해서 보세요. 두려워하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기히히 여겨.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잠재우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 아닙니까? 이렇게 불신이 많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거센 폭풍과 집채만한 파도까지도 잔잔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들어주실까? 나의 이러한 이 기가 막힌 이 문제들도 주님께서 과연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조그만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불신을 이겨내고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폭풍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 그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아가자 바다와 또 물결이 그쳐 잔잔하게 되었던 오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인생의 많은 풍랑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이미 믿고 이 밤에 주님 만나러 오신 것으로 저는 봐요. 이 좋은 기회, 오늘 이 기회의 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폭풍우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